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나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6월은 1978년에 타구치 야에코 씨와 타나카 미노루 씨, 그리고 1980년에 하라 타다아키 씨가 납치된 달입니다. 아직 일본에 귀국하지 못한 납치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귀국을 희망합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5월 20일 참의원에서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특별위원회 서두에 있었던 카토 납치 문제 담당 장관의 보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의 카토 카츠노부でございます. 今月行った私の米国出張について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의 카토 카츠노부입니다. 이번 달에 갔다 온 제 미국 출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미국 출장에서 납치 문제를 비롯한 북조선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워싱턴 DC와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현지 시간으로 5월 2일 월요일 일본 정부와 미국의 싱크탱크와의 공동 주최로 심포지엄 북조선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일미한의 연계를 개최하였습니다. 저와 미한의 인권 문제 책임자 등에 의해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미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뉴욕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5월 4일 수요일 일본 정부 주최 심포지엄 북조선의 인권 상황, 인간성 회복을 위한 전략을 개최하였습니다. 마루즈키 다르스만 북조선 인권 상황 특별 보고관께서 기조 연설을 해주시고 관계국과 NGO 대표 등도 함께하여 북조선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UN 인권 과정을 활용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 이즈카 코이치로 씨, 요코타 타쿠야 씨, 특정 실종자 가족의 오사와 쇼이치 씨께서도 각 행사에 참가하여 육친과의 재회를 간절히 원하는 절실한 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츠카다 이치로 참의원 의원께서도 발언해 주셔서 심포지엄의 토론을 더욱 뜻깊게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로서는 이번 방미를 통해 국제사회에 대해 아베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납치 문제에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최우선으로 임하고 있는 것,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의 현황과 상황, 국제협력의 더욱 큰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두 행사를 통해 납치 문제를 비롯한 북조선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한국 등 관계국 및 유엔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활동이 되었습니다. 또한 셰넌 국무부 차관과 그리텐 블링크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만나 납치 문제 등 북조선 인권 상황을 포함한 북조선 정세에 대해 뜻깊은 의견 교환을 가졌습니다. 납치 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기운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모든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귀국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거주 중인 조선반도 출신인에 의한 일본 소개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일본의 이나리 즈시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중적인 음식인 두부밥의 원조라고 말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음식인 이나리 즈시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에서 인기가 많은 대중 음식의 원조가 일본의 전통 음식이라는 것에 아마도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일본에 와서야 북조선의 두부밥이 일본의 이나리 즈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나리 즈시란 얇게 썬 두부를 달콤하게 조림하고 기름에 튀겨낸 사이에 초밥을 채운 것을 말합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음식인 이나리 즈시는 에도 시대에 논리 포지어 또한 지역마다 만드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은 음식점과 초밥집에서 인기 있는 조렴한 음식으로 또한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 두부밥이 언제 어디에서 생겨나 북조선에 알려지게 된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두부밥은 북조선 북부의 청진시에서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우는 1990년대에 제1조선 귀국자가 생계를 위하여 만들어 팔기 시작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위로 만들어진 두부밥을 처음에는 시장이 아니라 북조선의 비교적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여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그후 두부밥은 북조선의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고 초기에 귀국자가 만든 것보다는 질은 떨어졌지만 저렴한 가격에 비해 맛도 좋고 영양도 있어 누구나 좋아하는 북조선의 서민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되었습니다. 북조선의 두부밥이 일본의 이나리 즈시와 다른 점은 두부를 기름에 튀겨낸 것이 아니라 기름에 살짝 구워낸 것입니다. 아마도 기름이 부족한 북조선의 실정에 맞게 조리 방법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일본인들의 온화한 연회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때 음식을 준비하려고 여러 가지로 고민한 끝에 제가 어느 정도 자신 있는 북조선의 음식을 준비하였는데 그것이 두부밥이었습니다. 연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여 온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들이 차려져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정성들여 준비하여 온 일본의 전통적인 음식을 보니 제가 가져온 두부밥이 초라하게 생각되어 선뜻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가 마칠 무렵에야 드디어 조심스럽게 두부밥을 내놓았습니다. 양념장을 바른 두부밥을 본 사람들은 이날의 조시와 비슷하지만 처음 보는 음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두부밥이 북조선에서 대중음식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고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이것이 원래는 이날이 젖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두부밥을 먹어본 많은 사람들은 난생 처음으로 먹어보았지만 아주 맛있어 식당에 내놓아도 손색없을 맛이라고 칭찬해줘 저는 기뻤습니다. 물론 제가 만든 두부밥은 일본의 풍부한 식재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북조선의 것보다 더 맛있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연애에서 어떤 여성분으로부터 두부밥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하여 자세히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은 지리적으로 중국, 러시아와 가까이 있지만 이 나라들의 음식이 북조선에서 일반적인 음식으로 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호텔이나 고급 식당들에서는 여러 나라들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인들은 먹기 어렵지요. 북조선에는 일본의 전통적인 음식인 이나리 즈시 이외에도 인기가 있는 것은 많지만 청취자 여러분들도 일본 음식의 진짜 맛을 알게 된다면 아마도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일본의 전통적인 요리 전문 식당이 있고 식재료의 고유한 맛과 향기, 색깔을 그대로 살려 요리를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으로서 세계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일본이 세계적으로 장수의 나라로 불리우고 있는 비결은 전통적인 음식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조선의 대중 음식인 두부밥의 원조인 이나리 즈시에 대하여 저의 체험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청취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을 기대하여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속의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6월 6일 무수단 탄도미사일의 발사 실패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날에 북조선이 우리가 무수단이라고 부르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좀 발사하다가 실패했었습니다. 지난 2개월간에 3번 발사하고 그에 합쳐서 좀 그 4개 좀 그 무수단 미사일을 좀 발사한 것은 너무 좀 이상한 그런 느낌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만 전부 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4월 15일 날에 두 번째는 4월 28일, 그때는 좀 특이 발사를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5월 31일 날에 북조선이 발사를 했었습니다. 4월 15일에 처음으로 했던 것은, 이른바 무수단 미사일로서도 처음에 했던 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했었을 때 실패한 것은 별로 이상하지 않다고 우리 볼 수가 있고, 북조선의 예외를 좀 돌아봐도, 이른바 탄도미사일의 스카드, 노동, 태포동, 처음부터 첫 번째 발사했었을 때는 북조선이 좀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상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아도, 미국이나 소련에서도 그런 것은 우리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놀랐던 것은 두 번째 발사는 첫 번째 발사 이후에 2주일도 좀 지나지 않은 4월 28일 날에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보통 발사 실패를 한다면 이 원인을 좀 규명하다가 계량 수준을 하고 그 후에 다시 발사하는 것은 상식적인 그런 반도이고, 뭐 사실상 이때까지 그 북조선도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막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아도 적어도 수개월, 어떨 때는 1년 이상 이후에 다시 하는, 막 그것은 보통 이었는데, 그러나 이번에 2주일 안에 좀 다시 했던 것은 역시 다시 실패한 것도 뭐 명백한 상태하에서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가 너무 이상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막 그러나 그 시기는 예, 그 직후 5월 6일부터 북조선에서는 예, 조선노동당 예, 7자 단체회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막 그렇다면은 그 전에 단체회 전에 발사를 좀 성공적으로 하다가 그것은 좀 업적으로 과시하고 싶다고 막 그런 생각이 북조선에 있었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그 해석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막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신중한 자세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전시하다가 오히려 전신력이 있다면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신력만 중시하는 그런 느낌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5월 30일 날에 발사한 것은 보다 불가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 그 전에 실패로부터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에 다시 발사를 좀 강행한다면 역시 실패한 것은 불가피하다. 막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개월 안에 그 네 번 북조선이 예,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실패했다라는 것은 역시 무수단의 미사일로서 신뢰성이라는 것은 너무나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막 벌써 무수단이라는 것은 끝났다라고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마치 미국에 대해서 북조선의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기술은 좀 그 나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의도 아니고 암심을 해도 된다고 이러한 메시지를 좀 그 전달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이런 역설적 좀 해석까지 나왔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 좀 그 발사 실패란 것은 보면은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인내심이 모자란 거 아닌가. 또 과학기술란 것은 이해를 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왔고, 뭐 보다 좀 나쁘게 본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합리적 판단으로 좀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막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이런 미사일의 과학자, 기술자란 그런 사람들이 좀 조현됐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막 그렇다면 아직은 좀 합리적 판단이 있다고 물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해석을 하면은. 북조선이 지금은 그 모르지 않은 시기에 예, 미사일 발사라는 것은 다시 모라토리엄 할 생각이 있지 않냐. 임시적으로 좀 중지하는. 만약에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런 모라토리엄 시작하기 전에 미사일 발사라는 것은 다 될 수 있는 대로 하고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통해서 수집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의 미사일 개발에 좀 도움이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이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다시 한번 북조선이 무수단으로 좀 발사하고 다시 한번 실패할 그런 가능성도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에 의한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국입니다. 이번 주는 1997년 히트곡 르커플의 양지의 시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커플의 양지의 시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오시 씨, 이시오카 도우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번호 3-3581-6011-813-3581-6011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배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세 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950kHz로 밤 12시부터는 9975kHz로 그리고 밤 12시 30분부터는 9965kHz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세 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9950kHz로 밤 11시 30분과 밤 1시부터는 주파수 996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